사도행전 42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8번째. 15장 1절부터 34절은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 믿음에 의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함.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를,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어 그들이나 우리나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내적 존재를 깨끗케 할 수 없는 외적인 의무적 규례를 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의 마음이 내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을 관심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과 부합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오로지 신성한 생명과 함께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 죽은 문자들의 외적인 규례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함. 1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런데도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계속 말합니다. 이 멍에는 노예 상태하에 굴레였던 율법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노예 상태의 멍에는 율법의 굴레로서 그것은 율법 준수자들을 잡아매는 멍에 아래 있는 노예들로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고역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에게 의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실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음. 15장 11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 은혜는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구성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에 부족한 점들. 15장 7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모든 변론들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즉시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 끝까지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할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분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을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훌륭했지만 충분히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는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도록 작정하셨다는 점만 상기시켜 주었을까요? 베드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기부터 주 예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15장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다소 두려워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담대하지 못했고 머리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권위를 행사했더라면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단의 독의 흐름을 차단시켰을 것입니다. 즉 그는 이 흐름에 바로 그 근원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임무를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다 약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의 설계자요, 그분의 경륜, 그분의 분배를 구성하는 분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담대했던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다만 그분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는가? 이것이 다만 그분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다는 이유 때문이었는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들을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려고 들어오시기 위해서였는가? 의심할 것 없이 여기서 베드로는 몇 가지 좋은 요점들을 지적했지만 그의 제시는 너무 미약했습니다. 이 미약함은 우리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15장 10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효화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10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은 좋았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인도하는 사도였고 주님은 그에게 권위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5장에서 그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의 간증과 교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베드로는 그 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욥바에서 본 이상에 관해서 그들에게 간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욥바에서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땅에 네 발 가진 짐승들과 파충류들 그리고 하늘의 조류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주님은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상을 본 후에 나는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집에 있는 이들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마땅히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이상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간증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응당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회의에 모인 이들에게 율법과 할례와 레위적인 음식 규정을 잊어버리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행할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돈 땅이 있는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의 경우를 언급하시면서 그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암시하셨을 때 회당에 있는 자들은 분이 가득하여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주님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기가 본 이상을 감히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상을 언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비단 그에게 담대함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다는 것도 가리킵니다. 사실상 당초 할례에 관한 이 이단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아예 베드로는 1장 8절에서 주님이 자기와 다른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와 10장에서 욥바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 관해 받은 이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예루살렘의 구름이 자욱한 상황을 말끔히 소재하기 위해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 유대적인 이단이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차단되었을 것이고 이방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는데 실패했으므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죽일 수 있었던 인종적인 암을 끊어내기 위한 수술을 단행하기 위해 바울이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의 교통. 베드로가 간증을 마쳤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기사들을 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에 이어서 야고보가 한 교통이 나옵니다. 그의 구약 사용. 13절과 14절에서 야고보는 모두 잠잠해진 후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어떻게 그들을 돌아보셨는가를 시므온이 고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이란 이름은 시몬을 가리킵니다. 16절과 17절에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취한다는 것과 일치함을 보여주려고 아모스에서 인용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재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 세움. 야고보가 인용한 이 구약의 사용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 세웁니다. 1장 6절에서 사도들이 주 예수께 묻기를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기타 열렬한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건축하고 계시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과 다릅니다. 사도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해 여쭈어 보았을 때 그분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상황을 돌보기 위해 이스라엘 나라를 또다시 치켜세웠습니다. 17절에 이는 이란 말은 먼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며 그런 다음에라야 이방인들 곧 인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차 올 시대에 관한 예언. 사실상 야고보가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은 15장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후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는 것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그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예언이 스가랴 8장에 있습니다. 그 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후에 많은 사람들과 강한 열국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려고 올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것이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본다면 말씀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은혜 시대와는 관계가 없고 주님의 재림 후의 때와 관계 있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오는 시대에 주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 것입니다. 15장에서 야고보가 사용한 구절은 장차 오는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지적할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야고보가 사용한 구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다만 원칙에 따라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만간에 주님이 이방인들을 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에 관해서 조만간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 장에서 야고보는 분별 없이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현 시대가 아니라 장래 시대를 가리키는 구절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사실상 구약에서 인용 구절을 차용한 셈입니다. 주 예수님과 바울에 의한 구약의 사용과 비교됨. 이 지점에서 야고보가 구약을 사용한 것과 누가복음 4장에서 주 예수님이 구약을 사용한 것과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부와 나아만의 경우를 인용함으로써 주님은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나라를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실 예정이라고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언급하실 때 주 예수님은 담대하셨고 회당에 있던 자들은 마음이 상해서 그분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쳐두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향하신다고 말함으로써 유대교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구약을 사용한 것과 주님이 사용하신 것과를 비교해 본다면 야고보가 말씀을 매우 미약한 방식으로 인용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처럼 바울도 구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배척했을 때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필요가 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합당치 않은 자로 판단하니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지적했듯이 이 인용은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였기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인해 그들로부터 이방인들로 향하는 것을 위해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땅 위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에서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표명하셨습니다.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15장에서 야고보가 구약에서 인용한 것은 따스하게 환영받았습니다. 만일 야고보가 주 예수님과 바울만큼 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방문하시는 것에 관해 구약에서 합당한 부분들을 인용했더라면 유대교도들은 그를 극렬히 대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약을 사용한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합당한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성경을 안다면 우리는 야고보가 구약에서 인용한 것을 올바르게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야고보가 구약에서 간접적인 말씀을 인용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주님의 분명하고 강조하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구약은 대단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판단을 내림.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는 계속 교통하다가 그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은 바울이 13장과 14장에서 믿는 이들에게 준 권고에 비해 심히 열등한 것입니다. 가령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한 삐뚤어지고 사악한 세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할 것을 명합니다. 확실히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한 권고를 들을 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야고보의 교통이었습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자기가 그 문제에 관해 내린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옛 세대부터 각 도시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의 교통을 위한 근거를 갖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단적인 유대교도들에 의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우상에 더럽혀진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런 해결책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고 말했던 바울에게 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야고보의 교통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율법을 고려하는 대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내린 결론의 말이 그의 막대한 유대적 배경으로 인해 여전히 모세율법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러한 배경의 영향은 심지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그는 틀림없이 매우 종교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둥으로 심지어 으뜸으로 존경받은 것은 이것과 그의 실행적인 그리스도의 온전함 때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계시에 있어서 강하지 못했고 여전히 옛 유대계의 배경, 여러 가지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에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24절과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11절에서 입증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은 야고보 당시에 유대인 신자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실행하고 준수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말과 일치됩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수천의 유대인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 믿음과 모세율법의 혼합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에게 그러한 준 유대교적 혼합을 실행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경륜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과 은혜의 경륜이 완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들 두 경륜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우 유감스럽게 느끼는 것은 야고보의 판단이 그가 언급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등의 사항에 의해 시사되듯이 전적으로 그의 깊은 신앙심과 그의 경건한 삶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을 뿐 전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행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청명한 하늘 아래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의 유대교적 배경의 구름이 자욱한 분위기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해결책 15장 22절부터 33절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결책은 하나의 타협이었으나 아무것도 없었던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 의해 작성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졌던 편지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이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목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혼들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내어놓은 그들 자신의 존재도 언급합니다. 30절과 31절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안디옥에 믿는 이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율법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여전히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란 여우는 매장되었지만 그 꼬리는 여전히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은 사실상 하나의 타협안이었습니다. 18장에 따르면 심지어 바울조차도 유대교적 역량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18장 18절은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물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어떤 장소에서든지 머리를 깎음으로 행했던 개인적인 서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머리를 밀므로써 행해야 했던 나시린의 서원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서원을 지켰으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그의 가르침의 원칙에 따른다면 바울은 마땅히 구약 경륜에 속한 모든 유대교적 실행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러한 개인적인 서원을 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이 여전히 이런 서원을 준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릇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는 사도행전 21장에서의 야고보만큼 그릇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은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과 합류한 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15장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 타협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소동은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의 뿌리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뿌리가 남아있도록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21장에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냅니다. 21장에서 우리가 보는 혼합물은 이미 15장에서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혼합물,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옛 경륜의 유대교와의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은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이 타협으로 인해 15장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적인 해결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오늘날의 타협적인 상황에 대처하기를 배움. 원칙상 오늘날의 상황은 사도행전에 있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많은 타협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받고 훈련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1964년 나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심에 대한 찬송가를 몇 곡 작사했습니다. 어느 날 동역자였던 내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편이 우리에게 더 낫다. 나는 이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마틴 루터를 통해 회복되었다. 카톨릭 교회는 이것에 대해 반대했다. 만일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루터가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어찌 그 회복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전에 주의 회복 안에 우리 중에 있던 어떤 이들은 네 형제님의 가르침들을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네 형제님이 가르쳤던 것을 알았지만 전통적인 기독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그와 동일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네 형제님의 저서들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 번역자는 비난받지 않으려고 심지어 그의 용어들 중 몇 가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1964년에 나는 달라스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단체에 너네 차례 말씀 전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나를 초대한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 형제님, 교회에 관해서는 제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 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며 또 그것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형제의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그 결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찌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산출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나의 사역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요. 이 사역의 결과는 항상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달라스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단체에 말씀을 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 특별 집회의 마지막 날 밤까지는 교회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하는 영은 내가 교회에 관해 침묵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초청받게 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관해 한마디 해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로마서 12장을 펴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초대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해 말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초청했던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교회에 관해 강한 말씀을 전했으며 그 메시지를 통해 어떤 분들이 주의 회복을 위해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타협을 경계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도행전 수업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타협하는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기 바랍니다.